누가복음 1장 57절의 세례요한의 출생부터 오늘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 뭐 중요한 내용 기억나는 게 뭐가 있나요? 저자에 대해서 꼭 생각하시는 게 그 필요합니다. 누가가 이 글을 왜 썼느냐 그러니까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아 이걸 다시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가졌지만 중요한 거는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서 어떻게 본다면 설득을 해야 할 대상 아니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야 할 대상이 있었다라는 게 이게 우리가 보기에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그분을 위해서 이 긴 글을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이건 제가 보기엔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이 재판에 제출하기 위해서 증거 자료로 삼으려고 쓴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긴 해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죠?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본다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긴 글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냈다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참 감동적이다. 그런 뜻에서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해서 이 글을 썼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뭐 이 정도 수고야 라고 생각할 만큼 감동이 된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죠. 누가가 의사이면서 그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았다라는 기록을 쓴다는 거 이것도 쉽지 않았다는 말씀 드렸죠. 그것은 그가 성령 체험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 기억을 할 필요가 있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그죠. 하나님께서 아 이렇게 일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어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그런 점을 1장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마리아가 부른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그 찬송시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목표는 2장 7절까지 가는 겁니다. 1장 57절에서 66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읏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요한이라 할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심에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해가 풀리며 말을 하여 네.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그 이야기 보면 그 동굴 문이 열릴 때 쓰는 그 뭐죠? 주문이 있다 그죠? 뭐라고 해야 주문이 열려요?
열려라
참깨. 거기서 나온 게 아마 세싸미 옛날에 아이들 보는 그 프로그램에 세싸미 스트리트인가 뭐 세싸미 가는 것이었는데 그 아마 세싸미 가는 게 그쪽 원어일 거예요. 그 열려라 참깨 이래 됐다 그죠? 그러면 요한이 뭐라고 말해야 요한의 입이 열릴까요? 다시 말하면 요한이 뭐라고 했을 때 아니면 뭘 했을 때 요한의 입이 열렸느냐 이런 말. 아 미안합니다. 사가랴. 자 권지사님 뭐라고?
답이 요한.
답이 요한이라.
답이
요한이다. 이러면 점수가 별로 없어요. 뭐라고 하면 사가랴의 입이 열린다.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세심하게 보자라는 뜻에서 주는 질문이니까요. 한번 답해 보세요. 아, 요한이라 쓴다. 60점은 될 것 같아요.
그 있는 사람들 다 놀랍게 읽는 게 아닐까요?
아, 놀랍게 여기니까 입이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엘리사벳하고 요한하고 같은 말을 했잖아요. 엘리사벳도 요한이라 하고 사가랴도 요한이라고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순간은 있을까?
여하튼 사가랴가 요한이라 쓴다. 이게 답이 한 60점이나 70점까지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00점이 아니란 얘기예요. 정확한 답은 뭘까요? 우리말이 약간 애매하긴 해요. 그러나 정답은요. 이름을 요한이라 쓴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쓰기를 서판에 요한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그 아이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 성경 보면요. 이런 게 좀 분명해요. 따옴표까지 딱 쳐가지고 His name is Joh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할 때에 그냥 요한이라 쓰매 요것만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 그 앞에 있는 그 이름을 이거 안 해도 되는 말인데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가랴가 서판에 그렇게 썼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쨌든 좀 꼼꼼하게 보아나가자라는 뜻에 드린 질문입니다. 자, 올라가서 57절에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이렇게 돼 있죠. 아들을 낳은 게 이게 왜 긍휼히 여기셨다고 표현하나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얘기잖아요.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한 게 이게 무슨 뜻이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 아들을 낳은 게 아니에요. 뭐가 불쌍한 거죠? 아들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왜 아들을 낳게 됐느냐 그러니까 아들 없이 지금까지 지낸 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해서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죠. 할례하러 와서 8일 만에 가는 거는 유대인들의 그 풍습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것도 희한한 것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8일째에 제일 피가 이 잘 응고가 되고 또 아픔도 덜 느끼고 뭐 그렇다 그래요. 근데 뭐 그런 것까지 또 누가 어떻게 다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8일째 할례를 행하는데 그날에 이름을 지으려고 했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요한이라 하라.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집안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이유는요. 61절에 보면요. 친족 중에 이 이름을 한 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쓰는 이름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왜 그 어머니가 이 이름을 말했을까요? 그 전에 사가랴하고 둘이는 말이 됐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친족들이 전부 반대를 하니까 아버지에게 이제 소위 말하면 바디 랭귀지를 하는 거예요. 그 이 이름 뭐로 지을 거냐고 물었더니 이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해서 서판에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 그렇게 적어줘가지고 결국 요한이 된 거죠. 요한이란 말은 그 영어로 보면 별거 아니다, 그죠? 뭐 영어로는 John 하는 게 이 이름이니까 영어로 보면 별것 아닌데 이 히브리 말에 있어서 요한은요 좋은 말이에요. 요호하난 이래가지고요 그 여호와의 그 은혜 뭐 이런 뜻으로 좋은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이긴 한데 그 친족 중에는 이런 이름이 없었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안 된다 이랬던 말이죠. 여러분 그 나라마다요 이름 붙이는 게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이름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스키 이러면 아 이거 러시아 사람이구나 이거 우리 금방 알 수 있잖아, 그죠? 우리나라의 족보의 학렬이나 성 이거는요, 이런 예가 제가 아는 한 서양이나 외국에 거의 없는 아주 다른 말로 하면 굉장한 선진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성을 딱 보면요, 이게 어느 집안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 이게 소위 수직 차원이에요. 이 한 집안에 사람이구나 알잖아요. 학렬은요, 수직이 아니고 수평을 보여주는 그 장치예요. 그러니까 학렬을 딱 보면요, 한 집안 안에서는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내 형제빨이다, 아니면요, 한 대 위에다, 아니다, 이런 걸 이름만 가지고 다 알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서양에서 이런 흔적 발견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웬만하면 자기 이름에 두 글자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한자만 붙이면 되는 아주 특이한 예고, 그런 예입니다. 요건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죠. 근데 외국의 경우라도요, 이름을 붙여도 뭐 아무렇게나 붙이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로 어떤 전통이라든가 이런 걸 따라서 짓게 돼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 전통이 아마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거나 지어 주거나 이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어떻게 친족이 쓰지 않는 이런 이름을 붙이겠느냐. 그랬더니 결국은 사가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어라 하셨다. 그래서 독특한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우리로서는 이 이야기가 조금 그렇지만,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 그죠? 한국에서도 이름 이상하게 붙이면, 이게 다 항상 문제가 돼요. 우리 신대 온다 할 때 제일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 신앙성 이름 정장승. 분명히 뜻은 그게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름은 어쨌든 장승이라. 야, 목사 될 사람 이름이 장승이 뭐냐? 그 친구 아직도 안 고치고 있어요. 저를 굉장히 좋아했던 전도사님 중에 지금 목사 되세요? 문화랑 전도사. 나보다 키도 한 20cm나 지금 참 커요. 네, 여기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다음에 물어봤어요. 야, 그 왜 이름이 화랑이냐? 설마 군인들이 피우던 화랑 담배는 아니지? 화랑 그러면 군인들은 항상 담배 생각부터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좀 나은 게, 이제, 신라시대 때 그 화랑제도. 그, 아버지가 그 신라시대 때 화랑제도의 본을 따서 화랑이라고 붙였을 리는 없을 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옛날에 축구팀 중에 화랑팀이 있었어요. 그거요. 그, 군인팀이에요. 지금은 상무라 그러나, 뭐, 이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 그 군인 축구팀이 그 화랑팀이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이 화랑팀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축구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야, 딱 너 아버지 축구 참 어지간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문화랑 목사입니다. 제가 옛날에 고향에 데리고 있었던 아이 중에 하나가 정말 신실한 애예요. 이름이 법설이라. 교회에 학생 회장도 하고 학교에서 회장 맡아가지고 열심히 뛰고 참 부지런하고 열심히 나인데 참 신앙심 좋아요. 근데 이름이 법설이면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는 법설 하면 느낌이요? 아무래도 이게 절에서 붙인 이름 같다 그런 느낌 들잖아요? 예,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엄마가 절을 다니셨고 절에서 붙인 이름이 맞대요.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나와버리면 교회에서는 이건 이상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얘가 나이가 들어서 만약에 목사가 되면요? 안 갈고 갈까? 도중에 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붙이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름을 함부로 안 붙여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문제가 된 거죠. 신문 광고에 보면요,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뭐 이런 광고 들어 나와요. 그 얘기하고 제가 지금 하는 얘기하고는요? 많이 틀립니다.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하는 건 틀림없이 이름 장명하는 법. 아마 옛날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음양오행설이나 사주팔자나 이런 거 다 꽤 맞춰서 이름 짓는 걸 말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생각해요. 무시해도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 이름의 의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그랬는데,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뭐, 애기 이름 왜 지율이냐고요. 지율하면 기독교적인 것보다는 저쪽에 그 지율대사, 이게 잘 어울린단 말이에요. 지율 목사, 이거보다는 지율 대사, 이러면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약간 이상해서 물었더니, 알지 자에 법률 자. 무슨 법요? 하나님의 법을 알자. 굉장히 좋더라고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자. 이런 의미예요,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갑자기 이 이름이 너무너무, 이런, 이 반전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하고, 중요한 건 맞아요. 그래, 아주 옛날에 그 아이들 이름 짓는 문제 갖고 제가 의논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의논을 해보니까 그 청년 또래들 중에 기독교적인 의미나 신앙을 닮아서 지은 이름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교회는 다니지만 문화적인 면에까지 기독교화되는 게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가 보다. 제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좀 나요. 어쨌든 요한은 친척들의 이름이나 사람의 방식을 따라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름을 지으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더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더니 1년 동안 말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하게 된 거죠. 자, 소문이 쫙 퍼졌어요. 65절에 보니까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그럼 무슨 소문이 났을까요? 예? 예. 1년 동안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됐다. 어떻게든 그렇게 됐어? 이랬더니, 엘리사벳이 애를 낳았단다. 이거요. 엘리사벳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 다 알 거 아니에요. 아이 없는 것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수치로 여기기 때문에, 아이 없는 집 이러면요,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그것도 하필이면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미 포기한 지도 오래됐고, 저 집엔 아이가 없다. 이거 모두가 다 아는데, 세상에 그 늙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단다. 이러니까 소문이 얼마나 났겠어요. 근데 희한한 거 있잖아. 그 남편이 1년 동안 말을 못하더니, 아이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딱 붙이니까, 갑자기 말을 하게 됐더라. 이것도 얼마나 소문을 반드시 따라갔을 거야. 근데 특별히 친척들에게는 더 이상한 거. 세상에 아 이름 요한이라 지었단다. 그 집안에 요한이라고 이름 짓는 건 아주 이상한 일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느낌이 안 드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 전에 공부하러 오시던 분 중에 한 분 그 있잖아요. 송나탈리아. 우리 교회는 나탈리아라고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 글자에 익숙하기 때문에 몇 글자 더 넘어가면요, 이거 출석부 만들거나 칸 만드는데 지장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고 물었더니요, 본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 이름은요, 그게 다가 아니고요. 뒤에 쪼르륵 몇 자 더 붙었어요. 근데 들어도 제가 따라할 수 없어요. 나탈리아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이거 가지고 따라할 수 있지, 그 뒤에 자기 이름 더 부르면요, 들어도 따라하지도 못해요. 근데 만약에 출석부에 이렇게 쭉 나가다가, 쭉 이래 불러나가다가, 송나탈리아 딱 나오면요? 한국 사람들 전부 다,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왜? 우리 중에는 그런 이름? 없으니까. 아, 외국이구나. 금방 알아채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외국인인 줄 몰라요. 왜요? 생김새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전혀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이름이 왜? 외국인인가? 외국인 맞나요? 아니, 우리 교회 송나탈리아 모르세요? 예. 네. 외국인이에요? 한국인이에요? 이제 한국이네요. 아.
본태생이 외국인.
본태생은 외국인이에요.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한국 국적은 얻었겠죠. 아마 조상이 송씨인, 전에 내가 들었는데 기억을 못하겠다. 어느 나라라 하더라. 저쪽에. 러시아 연방에서 갈라져 나갔던 한 나라. 하도 많으니까 개선 잘 모르는데 듣긴 들었었는데 잊어먹었네요. 그러니까 조상은 여전히 한국인 맞죠. 그러나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 얼마나 많아요. 뭐 한국인 아니에요. 생김새 한국인인데. 어쨌든.
고려인.
네, 고려인 그러죠. 맞아요. 조선족 그러면 중국에 있는 한국인이고 러시아나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고려인이라는. 고려인인데 그걸 영어로 하면 코리안이잖아요. 이 용어에 문제가 좀 있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아이 소문이 크게 번진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요. 뭐라고 요약해놨느냐 하면 66절 끝에 보세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이야, 이 애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호기심을 단단히 품게 되겠죠. 67절에서 이제 79절까지 보면 그 사가랴의 찬송, 예언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쭉 읽읍시다. 67절에서 80절까지 그냥 갑시다.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덮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아멘. 사가랴의 예언을 시작할 때에 누가는 특별히 이런 표현을 빠뜨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예언을 하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가가 볼 때는 여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요. 전부 성령의 충만 때문에 일어난 일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복음에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사도행전에도 여전히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심지어 사도행전은 우리가 흔히 그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할 정도로 성령의 역할이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걸 보면 의사였던 누가가 본인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의도가 아주 강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누가가 감당할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 힘으로 하는 거냐?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뭐 열심히 낼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쉽게 좌절하고 쉽게 끝나버릴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한다. 항상 그런 마음 먹는 사람은요. 한번 시작하면 일 함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나라 속담이나 사자성어나 이런 것 중에 안 좋은 게 참 많아요. 애용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해요. 정말 안 좋은 거. 작심삼일요?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주 나쁜 말이에요. 한번 마음먹었으면 얼마를 가야죠? 네?
할 수 있을 때까지요.
그것도 답이 힘이에요. 한번 마음먹었으면 끝장을 가야지. 칼을 뺏으면 호박이라도 찔러야 되고, 그렇죠. 초지 일관. 한번 뜻을 세웠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고, 이런 단어가 자꾸 쓰여야 돼요. 근데 그거 놔두고 뭐, 에, 끝작심삼일 그러니까,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했다? 그럼 언제까지요? 그래, 죽을 때까지 아니에요.
머리 파뿌리 때까지.
머리 파뿌리 그것도 약해요. 괜히 약 잘못 먹어버리면, 그래서 파뿌리 많아요. 가짜 파뿌리도 많아. 그리고 대머리는 어떡하라고? 그래, 그것도 약해. 어제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또 문자를 따닥따닥 보내가지고 누구한테 인사했냐. 그 옛날 우리 은사 목사님인데 내가 몇 번 연락했는데 전화를 잘 안 받으시더라. 지금 좀 한번 해보세요. 참 귀찮긴 귀찮은데 지금 바쁜데 전화해라 계산해서. 전화했더니 또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어른인데 한참 통화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자 보냈어요, 지금. 아이고, 그래도 섹시 말이라고 들으니 이게 또 되네. 내가 이 치마 자락에서 언제 벗어날꼬. 이래서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왔어요. 죽을 때까지. 작심삼일 가는 게 참 안 좋은 말이니까 이런 거 애용하지 않도록요. 그리고 그게 뭐 당연히 그런 거려니 아니 한번 하기로 했으면요 끝까지 간다. 뭐 이런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좀 필요해요. 제가 안 좋아하는 말 몇 가지 소개 드린 게 들어있죠.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건요 아이들 교육 포기하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저 하는 짓부 저래 가지고 인간 되겠나 이런 생각으로는 아예 못 가르쳐요. 어떤 아이라도 나중에 이 아이가 얼마나 위대한 아이가 될는지 모른다 이런 기대감으로 모든 아이를 붙들고 가야 되지 어떻게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냔 말이에요. 그건 절대로 써서 안 되는 말인데도 보통 대연스럽게 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68절에서 79절까지가 그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시간 주고 세 토막으로 나눠보세요. 이러면 공부도 되고 예, 좋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읽는 속도가 너무 빨라. 그래가지고는 안 나눠져요, 절대로. 그래서 성경책 너무 빨리 읽는 거 좀 별로예. 그래도 한번 나눠봅시다. 쭉 가다가 내용이 어디서 달라지나요? 그 76절에 보시면요. 이 아이여 하고 나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아이와 관련된 얘기가 이어져 나가요. 그러면 그 앞부분에는 무슨 이야기였나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보시면 그 앞부분 얘기가 아주 분명해져요. 누가 일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그러니까 그 첫 부분 68절에서 7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76절부터는 이 아이가 하는 일을 예언해요.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사실 찬양이에요. 그러면 진짜 예언은 76절부터인데 이 아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 건가를 얘기하는데 그게 어디까지인가 한번 보세요. 끝까지는 아니에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78절 중간에 잘라야 되죠. 잘라내버리세요. 그러면 76절, 77절 중간까지가 그러니까 78절 중간이네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여기에 매듭을 지어버려야 돼요. 여기까지가 아이의 일이에요. 이 아이가 장차 하게 될 일.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 78절 뒷부분하고 79절 요거는요. 주어가 누가 돼 있나 보세요. 아, 주어라 하면 이상하고 앞에 안 나오던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나오죠. 우리.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 조금 더 넘어가면요. 우리 발을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잖아요. 빛이 우리에게 비쳐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일? 이건 이 아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 혜택을 받게 되는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이 이렇게 세 토막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그죠?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건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 다음에는 그 76절에서 78절 중간까지는 이 아이가 할 일. 그 다음 78절 뒷부분에서 79절 마지막 토막은요. 그 결과 우리가 받을 혜택,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나냐. 이걸 줄여가지고 우리의 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일은 이미 하신 일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이러죠. 그래서 이 그 부분은 내용이 중심이 단순한 예언이 아니고 이 찬송의 일이에요. 무슨 일 하셨어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요약하면요. 속량하셨다가 되죠.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하셨다가 돼요. 구원이란 말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죠. 구원 뜻이 뭐예요? 구원. 죽을 사람을 살려냈다. 뭐 이래 생각해버리면 간단하죠.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게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속량이란 단어를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속량. 여하튼 최근에 다른 반에서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했어요. 이 반에서 설명했으면 제가 안 하고요. 속량 기억나세요? 이 속하는 게 속한다. 값을 주고 빼낸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나오는 량하는 거 있죠. 양민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값을 주고 양민으로 만든다. 그러면 그전에는 뭐였는데요? 그전에는요? 노예거나 종이었단 얘기예요. 팔려간 사람을 돈을 주고 사와서 양민으로 만든다. 여러분 양민으로 만든다 그래도 이게 느낌이 잘 안 오죠. 동의보감 허준의 이야기가 유명해졌지만 드라마로 유명해지기 전에요. 동의보감이라는 소설 세 권짜리가 있어요. 허준의 이야기죠만. 그 책 첫 장을 딱 펴면요. 작은 제목, 제일 처음 나오는 작은 제목이 면천이에요. 전 처음에 면천 하는 말을 보고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한참 읽다가 보니까 천민의 지위를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면천. 천민을 면한다는 뜻이죠. 그럼 그 당시에 서자의, 그러니까 그 첩의 딸로 태어난 서자라는 신분이요. 이게 얼마나 천한 신분이었던지 허준이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요. 의술을 배우는 것밖에 없다라는 걸 일찍이 깨닫고 내가 이 면천을 하기 위해서는 천민에서 벗어나려면 이걸 배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목숨 걸고 의술을 배우는 거예요. 요즘만 해도 공부 왜 열심히 안 해요? 답답한 게 있어야 열심히 하지. 엄마 아빠 다 해주는데 뭐 답답해요? 우리 아들도요. 저 공부한다고 고생 엄청 했어요. 종종 했던 말이 야 그래 어렵거든. 엄마 포기하고 치아라. 이러니까 그러면 난 뭐하고 뭐 먹고 사는데 이러면서 공부를 계속했어요. 좀 고맙긴 해요. 먹고 살 걱정하면서 공부를 계속했으니까. 그럼 저 아이들 나중에 크거든요. 절대 보내지 마세요. 제어 개척과. 진짜 힘든 공부예요. 머리가 특수하게요. 그거 재밌어 할 사람이 간혹 있을 수는 있어요. 네? 네. 컴퓨터라는 거는 컴퓨터와 관련된 부분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제어개척은 일종의 말하자면 프로그램 짜는 공부예요. 여러분 로봇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이 로봇가 걸어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할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쉬워요. 일어나, 걸어, 이러면 돼요. 컴퓨터한테 일어나 한다고 지가 일어나요? 내가 일어나 하거든 너 뭐 해야 되는지 그걸 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려는가. 일어나는 너무 어려워. 차라리 걸어. 이걸 컴퓨터한테 이야기하면 컴퓨터 그걸 알아듣고 무슨 동작을 해야 되려나요? 걸어 하거든 한쪽 발을 살짝 위로 들어 올려서 앞으로 살 밀면서 무게를 왼쪽으로 옮겨. 그래서 몇 센치를 빼서 사부근이 내려. 그런 다음 무게를 이쪽으로 옮겨. 그런 다음에 무게 중심 뺐던 뒷다리를 살짝 들면서 앞으로 다시 이동. 앞으로 이동하는 말 못 알아들으니까 저게 뭐야 위에 관절 몇 도 꺾고 밑에 관절 몇 도 꺾어서 앞으로 얼마 이걸 다 해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 게 훨씬 쉬워요. 걷는 거 하나조차도 이 정도면요. 일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전부 설계하다시피 다 해야 되는 과목이니까 저는 그런 거 한번 시켜보면요. 아, 참 그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애가 워낙 힘들어하기 때문에 도대체 왜 힘들어하느냐를 빨리 이해를 했죠. 이해를 했으니까 조금 도움이 됐나 싶긴 해요. 근데 아, 진짜 그걸 재밌어 하는 사람은 재밌어 하겠지만 그걸 해야 되는 공부라고 생각하고 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긴 힘들겠다 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나 보내지 마세요. 좋은 과라고. 근데 이 자식이 그 어렵다 어렵다고 하면서 죽을 고생하면서도 공부를 계속 하더라.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거든 하지 마. 다른 대학 가는 걸로 한번 해봐. 이랬더니 그러면 나 뭐 먹고 살아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요? 그런 어떤 절박함이 없으면요. 열심히 공부가 그 뭐 재밌다고 열심히 해요. 요즘 닭도 새벽에 안 울더라고요. 왜 안 울어요? 뭐가 답답해 우노 이러던데요. 집집마다 시계 있는데. 설마 닭이 그래서 안 우는 건 아니겠지만 누가 우스개로 그런 소리를 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천민에서 벗어나서 양민 그러니까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얼마나 절박한 건지 모릅니다. 속량이란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이 천민에서 아니면요 노예 신분으로 사탄의 노예로서 이미 죽어 있던 상태에서 일어나서 자유인이 됐다라는 거하고 의미가 같은 거라고 보시면 이 속량의 의미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속량하셨다. 그러면 우린 뭐 해야 돼요? 시작할 때 찬송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우린 평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당면지사죠. 이 속량의 의미를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마셔요. 그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하는데 이 다윗의 집은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 메시아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했으니까 다윗의 집이겠죠. 이러면 별 재미가 없어요. 다윗의 집은요? 왕가를 재건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근데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는 건 이거는 다윗의 가문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왕가를 재건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왕이 등장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느 날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옛날부터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해줬던 바라는 거죠.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예요.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왕이 출현하게 된다. 이게 그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속량과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71절 보시면요. 그 왕이 등장해야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 일조차도 어떻게 하다 보니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요. 약속하셨던 그 일이라 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사가랴가 예언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요. 우리가 생각하던 메시아하고는 아무래도 느낌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죠. 그들이 나라 없이 지금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고 이런 시절에 다윗의 왕가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장하는 이 메시아, 구원자 혹은 다윗의 왕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자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보다는 영적인 지도자, 영적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늘 염두에 두셨고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형편에 맞춰서요. 왜? 당장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우리의 관심이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 관심이 더 많으냐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이 더 많으냐. 웬만해서는 우린 기도하고 뭐 하는 것이 다 현실적인 문제죠. 그러나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진짜 관심을 가지라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왜 그런 거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길어야 100년. 영적인 문제는요? 이거 무한대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에 비하면 100년은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 이건 너무 가볍게 여기면 분명히 안 돼요. 노력은 하되,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게 되면 75절 보세요. 종신토록. 그러니까 이건 또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75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셨도다니까 이게 과거죠. 근데 요 얘기가, 그러니까 7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요 얘기하고 나중에 79절에 붙어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하고는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그건 연결해야 이해할 부분이니까 이따 또 좀 볼게요. 자, 75절부터요. 이 아이의 일이 등장합니다. 역할이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이 말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고 이 말이죠. 사실은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요. 선지자가 끊어졌어요. 하나님도 더 이상 아무런 계시도 주시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본다면 참 암흑 시대일 수도 있죠. 그런 시대에 드디어 누가 등장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이 어떤 선지자죠? 다른 별명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선지자예요. 요한 이후에 더 이상 선지자가 없어요. 그래서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안 보내주시고 말씀도 없다가 마지막으로 요한을 보내서 임무를 맡기시고 그 다음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드러내버리셨다. 그렇게 보면 그 요한을 가리켜서 여긴 뭐라고 하냐 하니까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되고 그 다음에요,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요한의 사명 중에 중요한 게 요게 그 주의 길을 다른 데서는 예비한다고 되어 있었죠. 여긴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옛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왕이 오신다 그러면 누가 먼저 와요? 요즘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 누가 먼저 와요? 잘 모르시네. 방문하기 몇 달 전에 먼저 오는 팀들이 있어요. 뭐 경호원들이 와가지고요, 지나갈 만한 곳을 샅샅이 다 살펴요. 다 살핀 후에 며칠 전부터는요, 지하수 뚜껑까지 다 살핀다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이 길로 지나가는데 저격수가 있어서 총을 쏜다면 어느 위치에서 쏘게 되는 것이 가장 적합할까? 이런 거 다 살펴서 그런 위치는 전부 선점. 다른 사람들 접근 못합니다. 뭐 요즘은 그래요. 옛날에는 임금님이 간다 그러면 임금님이 제일 앞서가나요? 택도 없어요. 그 앞에 다른 팀들이 다 먼저 지나가고 임금님 오신다는 거 다 알리잖아요. 그럴 때 많이 썼던 사람들이 길나장이라고 불렀죠. 임금님까지는 아니고 지방의 원님이라도 행차를 하면 물러거라 하면서 소리 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나장을 길나장이라고 불렀대요. 그 말을 요즘 조금 변형시켜가지고요. 길나잡이란 말을 쓰대요. 무슨 길나잡이 하는 용어가 원래 그렇게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오시는 그분의 길 안내를 맡은 아니면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맡은 아이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원인은 뭐냐? 78절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 하나님의 긍휼 아까 어디서 봤는데? 아까 어디 나왔죠? 이 단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은 거 거기에 긍휼이 있었죠. 그 다음에 72절에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도 긍휼이 여기심 때문이었죠. 그러면 이 모든 일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면 이거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 옛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고 오늘날 이렇게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됐다. 어떻게? 그럼 절대로 우리 자신에게서 해답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은혜다. 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신 것이다.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 결과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죠. 죽은 자에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은 자가 일어나서 평강의 길. 평강의 길이 뭐예요? 평강. 샬롬이죠? 정말 행복한 길. 죽은 자가 일어나면 그 다음 비실비실 하면서 억지로 걸어가야 정상일 텐데 아니요. 죽은 자가 일어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가나요? 네? 천국으로 가요? 그게 아까 고비에 봤던 75절 다시 보세요. 연결이 돼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될 거란 얘기. 이게 평강의 길이에요.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니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길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천국도 좋은 답이지만 7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그 다음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나요? 하나님은 너무 머니까 놔두고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교회 방문을 왔어요. 그러면 반갑습니다 하고 쫓아가면 되나요? 요즘은 좀 되나 모르겠는데요. 아마 안 될 거예요. 예?
가기 전에 병원을 막는 정도.
막는 정도가 뭐예요? 다리, 그 흔히 하는 말로 촛대뼈를 그냥 군홧발로 까버리거든요? 옛날 얘기할게요. 어느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어느 시골을 방문했는데요. 방문한다고 미리 준비하라고 연락이 다 됐어요. 헬기가 날아오니까 주로 이제 학교 마당에 내리잖아요. 학교 마당에 내리고 강당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좀 죄송하지만 교장 선생님이 조금 늦었나 봐요. 헬기가 내린데 교장 선생님이 늦었으니까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뛰었는데 경호원들이요, 새파란 경호원들이요, 그대로 걷어차가요. 기도록 만들어버려요. 못 뛰어요. 대통령이 움직이는데 누가 뛰어요, 거기를. 뛰면 안 돼요. 그거 좀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고, 여러분, 대통령이 움직이는데 반갑습니다 하고 쫓아가다가는요, 어느 순간에 맞아 죽을지 몰라요. 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요? 75절 기억해 두셔요. 두려움 없이. 그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건과 의로 나아가는 그 길을 79절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평강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 그러죠? 네, 담대하게 혹은 담대하게도 되고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담대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정말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요? 담대하기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평강의 길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데,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요. 그 길을 여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아이가 그 길을 준비하게 될 거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가랴의 예언이 이런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면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니까요. 좀 음미해 보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90절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아이가 그런 사명을 띠고 나타난 아이예요. 그런데 이 80절이 의미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의 그 준비 상태를 말해준다고 보면 되겠죠. 준비 상태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령이 강하여지며. 여러분, 이런 사역을 마음에 단단한 각오 없이는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마음의 준비, 심령이 강하여지며 가는 것은 마음의 준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과정을 통했는지는 말 안 나오지만, 어쨌든, 아주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갔다. 그렇게 자라났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요, 빈들에 있으니라. 왜 또 빈들에가 있어요? 학교를 열심히 다녀야 되지. 여기에 빈들이란,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만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곳, 그걸 말하는 게 빈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나름대로는 온갖 수련을 다 쌓은 셈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요, 이런 준비 없이 안 돼요. 아니, 그런 준비 안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뭘 준비해야 될까? 목표를 어디에 둔다기보다 두면 그것도 좋지만요. 그거 아니라도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준비 없이 일시키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혹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빈들에가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빈들이 없을 수가 있어요. 빈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 빈들 가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이런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럴 겨를이 없어요. 옛날에 교부들이나 옛날 사람들은요, 성경 전체를 머릿속에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상상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이걸.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데 누가 답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텔레비전, 오락, 전화기, 신문 없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거야.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저 소록도에 가시면 그 나병 환자들 있는 데 있죠. 거기 가면 누구 말 맞다나 신약 다 외우는 분들 수두룩해요.
예? 영어사전을 다 외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 싱거운 사람이다. 그거 뭘로 외우노?
아니,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네.
공부할 때 그렇게 사전을 다 외웠다고.
에, 그건 믿지 마세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
그, 바보거나 쓸데없거나 뻥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사전이 너무 얇거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뻥이거나.
자기 공부할 때 그렇게 했다고. 네.
아, 엄청난 뻥인 것 같아요. 군에 갔다 온 사람들 뻥 많이 치기 때문에요. 그것도 속지 마세요. 여자들은 애기 낳을 때 뻥 안 치나? 자, 그건 모르겠으니까 놔두고. 뭐 하나?
빈들려.
우리 머릿속에는 쓸데없이 들어앉아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말씀을 외우거나 말씀 가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우리는 그렇다 치고 아이들 보면 더 걱정돼요. 지금 어른들도 걱정되는 게요.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도 전부 손에 뭐야 이거 전화기를 놓지를 않아요. 제가 보기엔 병이다 싶어요. 그거 좀 치워라. 그러면 전화기 안에 오만걸 다 쑤셔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손에서 이것저것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쓸 필요가 조금 있기도 해요. 자, 그 다음 재밌는 부분요. 여기까지 보고 갑시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요.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을 날이 차서 쳐다들을 낳아 강구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여러분 이 대목은 잘 아시죠? 너무너무 재밌는 대목이기도 해요. 너무너무 슬프기도 하고요. 자, 슬픈 얘기부터 먼저 합시다. 사람들이 참 나빠요. 뭐가요? 이런 거 보면 성질 안 나세요? 참 이상한 여자들이네. 만삭이 된 여인이 와서 방을 구하는데, 어? 방을 안 내줘요? 저기 봅시다. 택시 기사가 택시 몰고 가는데, 만삭이 된 여인하고 괜찮은 신사하고 손들면 누구 태워야 돼요? 택시 기사는 만삭 태워요. 예. 잘못하다가, 가다가 택시 안에서 애기 나오면 어떻게 되는데? 경사라고 해요. 경사라고 하기 때문에 태워요. 만삭의 경우와 신사가 기다리고 있으면 누굴 태우겠냐? 그건 택시기사들이요. 만삭 태워요. 가다가 차에서 나오면 어쩌고 그러는데, 아우, 경사라고 그래요. 뭐 비행기 안에서나 아니면 저, 거기서 애기 낳았다 그러면요. 경사 낳았다고 다 반가워 해요. 일 귀찮은 그건 뒷전이고요. 아니, 그런,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러고, 애기 낳을 때 된 사람을 이렇게 괄세하는 동네가 모르긴 몰라도요, 잘 없다고 봐야 돼요. 아이, 뭐야, 이거, 참말로. 이걸 보고, 뭐야, 이 속이 안 상하는 사람이 이상한 여자야, 이상한 여자. 아니, 방에 다 찼다고 칩시다. 그러면, 최소한 들어요. 멀쩡한 사람 한둘 내가 비켜줄게. 라고도 할 만한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 이게 좀 심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갔어요? 구유락 하는 거는 어디 갔단 얘기예요? 마우간이죠. 마우간이라고 해서 사실은 어디 뚝 떨어지는데 이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마우간하고는 좀 달라요. 짐승들도 그 한 집에서 살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래층에는 짐승이 있고, 위층에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런 형태니까, 뭐 완전히 딴 집에 간 건 아니에요. 어쨌든, 마구간이니까 말이 있든지 소가 있든지, 거기에 갔다는 얘기잖아요? 어디에다 누였어요? 구유는 다른 말로 하면? 먹이통이죠. 아름다운 곳이에요? 냄새나는 곳이에요? 우린 부활, 성탄절에 자꾸 재미난 연극들을 많이 봐서 구유라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구유요.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곳이죠. 오늘 입대했는 군인 아저씨, 어째 어디를 가다가 무슨 냄새가 좀 났는데, 분뇨 냄새가 좀 났나? 공원을 지나가다가 그랬나? 앞에 가다가 코를 막으니까 뒤에서 뭐라고 앉았어요? 제가 아직 공기가 안 들어가지고 내일 군대 갈 게 말이지. 저 분뇨 냄새 난다고 커절해. 최상은 저래가 훈련을 집어들라고 당장 말그리 나오는 거예요. 아니 말밥통이에요 이게. 이게 우리가 성탄절에 맨날 뭐 이쁜 거 포장해가 그 연극을 봐서 그렇지 이 냄새 났는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아이를 눕혔냐 말이에요. 그럼 산모는 어디 누웠어? 어디 누웠겠어요? 옆에 저 집 깔아가지고 그 누워 있었겠지요. 불쌍 안 해요? 여러분들 그래가 애 낳았으면 어떻게 돼? 평생을 두고 우리 사람이 날 흉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신혼여행 버스 타고 갔다고. 주변에서 다 친구들이 그런데요. 뭐 하려고 그런 남자하고 결혼했냐? 하면 시원한 놈이고 될 것나 그냥 확. 그 당시에 뭐 우리는 저 신혼여행 뭐 버스 타고 가는 거지 뭐 이정.
예?
경주보다 멀리 갔어요. 부산. 부산까지 갔다가요. 너무 피곤해서 돌아가자. 오늘 친구나 만나보고 가자. 갔다 간 짐에. 너무 피곤해서 못 돌아다니겠다. 가자. 하루만 자고 돌아오는데 친구 전화 걸었더니 그 목사예요. 온 김에 전화 걸었다. 좀 보고 가라. 그래가지고, 동네, 영도 다리 건너 오면, 그 오락실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기다리래요. 거기 가서 기다렸어요. 야, 오락실이요. 한 블록 전부 다가 오락실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야, 이 많은데 어떻게 찾아올 길하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러냐. 오락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벽돌 깨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5분도 안 돼가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온 것도 신기하고, 목사가 친구 왔다고 전화 걸으니까 오락실에서 만나 자는 것도 희한. 참 얘도 웃긴다. 이거 한 바탕 진탕 웃었는데 더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뭐 하다가 또 헛소리 해봤잖나. 아니 그래 그거 갖고 자기 친구들 모이면 독하면 지금도 신혼여행 이야기하면 그 얘기 꺼내는데 세상에 알을 낳아가지고 말밥통에 놔놓고 자기는 집 깔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있었다고 치면 자 이거 어찌 되는데 세상에 이걸 보고도 안부상도고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상황이요.
네.
전쟁이 뭐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 되면은 사람들이 인정이 없어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아마 많이 모여도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어가지고.
그런 막 불세풍이고 막 그러면 이렇게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아무리 안 돌아봐도.
선녀처럼 돌아가.
권사님 그래가 나 이번 주 설교 제목 인간이 싫다 이래 붙여 놨어요. 그때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심하다, 잠깐 텔레비전 나갈라 조심해 하고 입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바꿔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바뀌었죠. 그래서 설교 제목 무조건 붙여놔서 인간이 싫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여자랑 막 그런
아무리 그래도 만삭 여인을 이래 홀대하는 데는 없어요. 내가 아는 한.
아니 그게 이제 그런 돌아볼 마음이 없어요. 이 정도는 앞으로 있을 일이 아무것도 아닌데요.
네?
앞으로 있을 일이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건.
뒷일은 뒷일이지만 이걸 보고 세상에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시작했잖아요.
아니까 막 그냥 넘어간다.
뭐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천대 받으며 왔느냐는 걸 잘 보여. 여기 오늘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큰일 났다. 지금 시간 좀 좀에 지나더라도 오늘 요 부분은 할 건 좀 해야 될 것 같아. 가면 되지 뭐 늦게 오는데. 오는 것도 늦게 오고 가는 것도 빨리.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왕궁에서 나섰으면 하는 게 정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대받으면서 났다는 거고요. 예수님은 왜 또 하필이면 이런 말구이에서 나야 했느냐, 짐승 취급을 받아야 했느냐 이리 생각을 해보면요. 또 참 재밌는 게 이건 하나님의 유머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뭘로 오셨죠? 속죄 제물로. 예, 제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아니야. 양이야, 양. 그러니까 짐승이 마구간에서 나는 거 맞잖아.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태어난 장소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면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여기에 메시아가 여기서 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그 뭐야 헤롯 왕이 질문했을 때 저기 서기관들이요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미가가 정확하게 예언을 해놨거든요. 미가 5장 2절이에요. 근데 베들레헴 뜻이 뭐예요? 떡집이에요. 레헴이 떡이에요. 앞에 있는 베들칸데고 베이트가 집이고요. 예수님은 왜 또 떡집에서 나야 되나요? 재밌잖아요. 예수님 스스로 계세요. 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라. 예.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떡이니까 떡집에서 나지. 재물이니까 마구간에서 나지. 이거는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이해하려니까 그런 것이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냐,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차피 이 땅에요. 참 그렇게 그 대접 못 받게 오셨어요. 그런 것들로 보여주는 얘기죠. 7절 시작할 때 첫 아들을 낳아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주목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아들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아, 그런 의미도 있고요. 첫 아들이라는 의미는 그 다음에 둘째, 셋째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천주교는 지금도 마리아를요? 예, 처녀 마리아라고 해요. 마리아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다. 동정녀로 평생을 살다가 가 있다. 그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있는 천주교는요, 이런 것들 보면 참 애매해요. 나중에 우리 뒤에 보면 아들이 동생, 예수님 동생이에요? 남자만 네 명이나 더 나오잖아, 그죠? 근데 왜 마리아를 동정녀라고 하느냐? 여러분, 아이를 많이 낳은 여자하고 아이를 안 낳은 여자하고 어느 쪽에 효험이 더 있나요? 아이를 많이 낳으면 혈액이 좀 떨어지나요? 이건 문제가 많은 생각이에요. 여자들은 아이 낳은 거 벼슬이죠. 벼슬 아니에요? 에이, 내가 뭐 벼슬이더라. 기억력이 좀 떨어지면 내가 처녀 때는 안 그랬는데 둘 낳고 나니까 여러 가지 됐죠. 몸이 좀 안 좋아도 낳을 때면 맨날 애 핑계하던데. 네. 마리아가 동정녀로 평생을 살았으면 더 성스럽냐? 이게 왜 웃기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 그 얘기 하려고 이제 쳐다들 간 얘기인데. 자, 어쨌든 시간 조금 더 걸리더라도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만삭인 마리아가요, 그 원래 있던 곳이 나사렛이죠. 나사렛하고 베들레헴은요, 산길로 약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만삭인 마리아가 150km나 떨어져 있는 나사렛에 있어요. 그럼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면요, 마리아를 옮겨야 돼요. 어떻게 옮겼나요? 답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우구스도를 쓰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예수를 아나요? 전혀 모르죠. 여러분,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막 일찍 가실 때 이거 하나는 기억하셔요. 정말 천대받고 태어난 예수님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는 가이사 아우구스도더라. 그럼 가이사 아우구스도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는 도대체 어느 정도 차이냐? 요걸 제가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가이사가 무슨 뜻이에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저 있죠? 시저. 영어로 읽으면 시저고, 이 성경은 가이사로 번역을 했어요. 독일어로 읽으면 카이제르가 돼요. 카이젤 수용하는 말 혹 들으셨나요? 독일에서 황제를 말할 때 카이젤 가거든요. 그러니까 카이젤이나 시저나 가이사나 다 같은 단어의 황제란 뜻이에요. 그럼 아우구스도는요, 역사책에 아우구스투스로 나오죠. 아우구스투스 뜻이 뭐예요? 옛날 우리 교과서에 나왔었어요. 옛날에는요, 아우구스투스의 뜻은요, 존엄자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존엄. 그럼 뭐 존엄은 장갑다 이렇게 여겼는데, 그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신이란 뜻이에요. 황제인데 거의 신이라는 칭호를 붙여줬어요. 원로원이요. 그럼 어떤 황제예요? 황제 중에서도요, 최고의 황제입니다. 로마가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황제가 이 사람, 아우구스토예요. 아우구스투스요. 이 사람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의 본명이 뭐죠? 자, 이건 역사예요. 이 사람의 본명. 누구의 후계자죠? 궁금하시거든. 책을 한 두 권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오노 나남이란 사람이 쓴 로마인 이야기. 전부 다 하면 한 15권까지 나왔는가 그래요. 재밌어요. 예? 로마인 이야기. 예. 시오노 나남이 그럼 대단한 유명세를 탄 사람. 일본 여자예요. 이 사람이 로마에 가 살면서 로마에 푹 빠져가지고 로마인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14권을 썼는데요. 그 중에 여기와 관련된 것이, 요거는 좀 그렇긴 해요. 그 아우구스투스 앞에 있었던 사람이 시저예요. 시저의 양아들이 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예요. 근데 그 시오노 나나미가 이 아우구스투스를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소개했느냐면요, 최고의 천재가 다 이루지 못한 좀 덜 천재가 어떻게, 이 표현 내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말뜻은 그렇습니다. 약간 떨어지는 아우구스투스가 최고의 천재가 이루지 못한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 갔는가, 이러면서 이 책을 소개를 했어요. 그 책 읽으면 조금 기분은 나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시오노 나나미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이에요. 뭐 적대적이라 보다 싫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하고 이렇게 뭐니까 흠집을 내고 찌떠는 얘기가 조금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그 사람이 그 모르고 있는 사실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뭐 얘기 자꾸 길어지는데, 예수님이 언제 나셨죠? 잘 모르는데 주전 주전 한 4년 혹은 6년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시온은 하나님은요, 기독교인들이 우습게도 예수는 주전 1년에 났다고 한다. 이 순 엉터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책에. 그러니까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기독교인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시온은 하나님 책에 이 대목이 나와요.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이게 말이 맞지 않는다 하는 설명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 대목이 시온은 하나님이가 그걸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니까, 저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를 주전 1년으로 삼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시기가 맞지 않는다, 몇 년 차가 난다고 비꼬듯이 설명하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시온은 하나님이가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이 주전 1세기의 의미를 본인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오점은 약간 이상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들려주는 로마인 이야기는 들을 게 굉장히 많아요. 시저 얘기는 끔찍한 부분이 많으니까 막 넘어가더라도요. 이 위대한 천재자가 일찍 죽어버렸어요. 암살을 당해서 일찍 죽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후계자를 어떻게... 죽고 난 뒤에 후계자를 어떻게 할까 해서 보니까 써놓은 유언이 있었어요. 유언을 뜯어보니까 세상에 18살짜리, 그때 18살이었는가 16살인가 제가 분명치 않은데요. 18살짜리 옥타비아누스란 놈을 내 후계자로 삼아라. 이렇게 유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놀래가 이게 누군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이 소년 하나가 나온 거예요. 아, 그것부터 대단해요. 자기가 지금 죽을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고 난 후에 하고 그 유언장을 미리 그렇게 다 써놨더라는 거예요. 이 18살짜리가요, 그 더 기맥히는 거는 이 18살짜리를 후계자로 삼아서 황제로 삼고 그 옆에 또 친구 하나를 딱 붙여가 평생 그를 보좌 하도록 비서 하나까지 붙여놓은 거예요, 유언장에.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들은 항상 전쟁터에 나갔어요. 나가 전쟁하는 황제예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워갔는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전쟁이 안 나가요. 그 전쟁에 누가 나갔냐면 이 시저가 붙여놓은 자기 보좌관이 평생 전쟁터를 누벼요. 이 두 사람이 조를 맞춰서 위대한 로마 제국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로마가 팍스 로마나 하는 말, 전쟁이 300년 이상인가 전쟁이 없어요. 그 놀라운 평화의 나라를 이 아우구스투스가 만들어요. 기초를요. 그래서 그 칭호가 신이라는 칭호가 붙는다는 거예요. 자, 역사 얘기를 돌아갑시다. 시저가 죽고 난 다음에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기죠. 이겨가지고 그 뒷자리를 이어가는 거예요. 18살짜리였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아, 대단해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그 유언장에 따라서 그 권력을 잡아가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니까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이 나라를 만들어 갔느냐 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그 이야기를 시온 나눔이라는 이분이 정말 잘 써주고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눈초리로 보고 있다는 거, 그거는 조금 기분 나쁘지만 그걸 이해하고 이야기를 보아나가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아우구스투스가 호정령을 내린 게 BC 8년이라고 그래요. BC 8년에 했는데 여기에 예수가 태어나던 그 해에 호정령을 내렸다고 말하니까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BC라는 기준을 정한 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그 훨씬 후대에 누가 그 요즘 말로 하면 천주교에서요 정했는데 그게 사실적으로 조금 틀렸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진 않았지만 최소한대로 BC 한 4년에서 6년 그 어간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그렇게 보면 호정령 내린 게 8년인데 그게 저 지방 말단까지 가가지고 이게 적용이 되려면요, 요즘같이 1년 만에 해치우는 해가 아니잖아요. 그 옛날이니까 시간이 걸렸고 아마 이런저런 해가지고 한 몇 년 차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약간의 시간차가 있으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보면 이해는 되고요. 이 아우구스투스가 얼마나 그 로마에서 위대한 황제이냐라는 걸 설명해 주는 예를 하나 제가 더 들게요. 그 로마의 원래 달력이요, 10달이었어요. 열 달인데 힘 있는 황제가 한 달을 눌려가지고요. 자기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나도 하나 넣어. 누가 그랬냐니까 시즈가 그랬어요. 시즈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11달이 됐어요. 시즈가 자기 이름을 따서 집어넣은 달이 시즈의 원래 이름은 줄리어스 시즈입니다. 그러니까 시즈는 황제를 의미하는 가문의 이야기고 자기 개인 이름은 줄리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따가 집어넣은 달이 줄라입니다. 7월이죠. 줄라이를 한 달 집어넣었어요. 후에 옥타비아누스가요. 자기 이름을 따서 또 한 달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달력이 12달로 늘어나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정식 명칭은 아우구스투, 가이사 아우구스투입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 집어넣은 달이 뭐냐? 아우구스투스예요. 그게 달력의 몇월이죠? 8월, 오거스트예요. 우리는 오거스트라고, 영어로는 오거스트라고 발음하는데 그거 철자를 잘 보시면 아우구스트 요래 읽으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두 달을 집어넣다 보니 달력이 뒤로 밀렸는데 그 옥토브란 거 있죠. 12달 중에 옥토브예요. 옥토브의 앞에 있는 옥토란 말은 그러니까 옥토브가 10월인데 그 10월이 앞에 붙어있는 옥토는 10이란 뜻이 아니에요. 8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옥토브는 원래 이게 8월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밀려가지고 10월달이 됐는데도 여전히 이름은요? 8자를 달고 있어요. 왜? 황제 둘이가 너무 세가지고 이 달이 뒤로 밀려가지고 이런 형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의 12달의 이름이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시저도 대단한 황제지만 시저보다가 그 시오누나나미의 책을 보면 그 아우구스투스의 책 분량이 훨씬 많아요. 분량이 훨씬 두꺼워요. 그럴 정도로 대단한 황제였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 그 황제를 쓰셨다. 너무너무 재밌는 일이라는 얘기죠. 우리 이런 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 복주시려고 세상에 어떤 일을 일으키실는지 모른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아우구스투스 입장에서는요. 누가 이런 소리 들으면 죽은 아우구스트가 이 말을 들으면요. 웃기지 마라 이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너는 웃길는지 몰라도 난 널 썼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 가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누구죠? 바로에게 그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내 능력을 보이고 그 말씀하셔요. 바로 들으면 기절초풍할입니다. 자기가 언제 나를 왕 세웠는데? 너는 나를 몰라도 나는 내 백성을 위해서 너를 바로로 세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신약이 너무 딱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위하고 선지자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몇 년의 시간 간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계의 가장 위대한 황제라고 말하는 너를 썼노라. 왜요?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도구일 뿐이죠. 이 부분이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재미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설명을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쪼달려가면 조금 했습니다. 궁금하시거든 그 다음 책 찾아보실 필요 있습니다. 기도합시다.